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잘 지나게 하시고 이 저녁 우리 피곤하고 바쁜 것 다 뒤로 물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즐거울 때도 있고 하나님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한테는요, 나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나이가 있고 또 하나는 호적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 나이가 30인데 건강 나이가 60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 나이가 60인데 건강 나이가 30인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요, 뭐 호적 나이가 80, 70, 뭐 다섯, 뭐 80, 다섯 이런데 건강 나이는 한 40, 50. 나가실 때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요, 손들이 다 뜨끈뜨끈한 거 있죠. 따뜻한 거 있죠.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손이 식잖아요. 목사님 손이 차요, 이렇게 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호적 나이가 30인데 건강 나이가 60같이 돼 있는 이 사람들, 이 건강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그러면 대체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걱정이나 뭐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목을 꽉 잡으면 이 금방 이렇게 이 건강 나이가 들어가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몸을 연구하고 우리의 몸에다가 좋은 것을 먹고 아주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깨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이게 깨지면요, 아무리 고단백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그게 독이 되고, 이게 깨지지 않고 이게 가슴속에 담겨 있으면 콩나물을 먹어도 그게 아주 보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우리 먼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얻기를 참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것을 조금은 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조금 더 주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즐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 것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게 깨지면요, 이게 가슴속에서 없어지게, 이게 깨지면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세상적으로 뭐 뱀도 잡아먹고 뭐 지렁이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뭐 산삼을 먹고 그래도요, 그게 이게 깨지면 이게 그게 보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독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보리밥을 먹어도 되고 뭐 무엇을 드셔도 그게 보약이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예. 그런데 요 평안은요, 세상도 그것을 준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답니다. 그 세상이 평안을 안 줍니다. 세상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도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것하고 다르고, 세상이 주는 것은 또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게 이 가슴 속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도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들로 이렇게 보면요,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두려워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으면요, 우리 호적 나이 말고 건강 나이는 막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성도님들,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찬송하는 거 보면요, 건강 나이가 얼마나 젊으신지 몰라요. 새벽에요, 진짜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찬송하는 소리는 막 교회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제가 여기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건강 나이가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언제 건강 나이가 제일 좋아집니까? 요즘 저 한국하고 미국에서 무슨 백 무슨 박사님이 뭐 3일 동안 과일을 드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디톡스 하는 거, 이 몸에 독소를 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하셨더라고. 저는 해볼까 싶어서 스케줄을 잡아보니까 신방 있고 뭐 이게 되질 않는 거 있죠. 3일 동안 도저히 뭐 과일만 먹고 지낼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다음 그다음에 또 3일 동안 또 이렇게 천천히 그걸 풀어가면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백무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가장 좋은 우리 이 건강법은 건강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라고 그럽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 주시는 그 평강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찬송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럴 때 주시는 그 평안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제가 오늘 그 교회 올라오기 전에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프랑스에서 저 퀸즈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바빠서 안 돼서 잠시 이제 이사한 데만 들렸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짠하고 싸한지 막 여기 오셔서 이제 병원도 알아보시고 이러다가 잘 안 돼서 퀸즈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참 힘들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면서 얼마나 속으로 이 마음이 혼자서 쓸쓸할까 고독할까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다 있는데 빨리 자리를 잡아야 식구들을 데려오는데 나이는 저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이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기도나 제가 위로밖에 더 해주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한없이 외롭습니다. 한없이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도 우리가 멀리 가서 처참하게 느껴져도 그때도 우리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내가 준다고. 내가 평안을 끼치고 준다고.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평안을 주니까 너희는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우리 이 성경 먼저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두려워하면은요 이 뼈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녹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근심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막 뼈가 녹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 안 해가지고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모르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런 걸 알죠. 그렇죠? 막 이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이러면 몸에서 이 칼슘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콩나물을 먹어도 그게 보약이 된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 가슴에 잘 품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3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두 간데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마 퀴즈를 내면서 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약자로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자로 쓰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럼 뭐라고 쓰죠 보통? 창. 출애굽기는요? 출. 민수기는요? 민. 여호수아는요? 예, 수라고 씁니다. 누가복음은요? 눅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쓰는데 지금 성경책 한 다섯 권이 쫙 나올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야 될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 다 에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스가라 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스자로 하나, 이거는 또 랴자로 하나, 이거 에자로 하나, 이거 스자로 하나, 이거 겔자로 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약자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하나 그러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약자가 뭡니까? 느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쳐줍니다. 자, 요 다섯 개인데요. 성경책 보지 말고 요거 성경에서 뭐라고 쓰겠습니까? 스 요거는 에 요거는 겔. 그럼 요게 이제 습자는 요게 빼먹었습니다. 그럼 요 두 개는 습자로 시작하는데 습 요거는 습 요렇게 요게 습 요게 약자입니다. 요거는 습 요렇게 됩니다. 이제 정리됐죠? 요게 뭐라고요? 스 요거를 씁니다. 요거 에스라가 습자를 가져오고요. 에스더가 에자를 가져갑니다. 에스겔이 겔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겔 몇 장 그러면 에스겔 몇 장입니다. 에 몇 장 그러면 에스더 몇 장입니다. 스 그러면 에스라 몇 장입니다. 스가랴가 아닙니다. 스가랴는 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시옷의 기억. 그 다음 스바냐는 습 이렇게 씁니다. 뭐 그래봐야 66개예요. 그런데 그래봐야 66개 중에 나머지는 다 알아요. 거의 다. 요나스는 뭡니까? 그러면 연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하고 틀릴까봐 요나스 같으면 연 이렇게 씁니다. 그죠? 레위기는 뭐라고 씁니까? 레 이렇게 씁니다. 도레미 팔 때 레 쓰면 됩니다. 사사기는 삿 씁니다. 이유는 이사야 할 때 이게 사자로 씁니다. 이사야 할 때 사. 사도행전 할 때 사자는 그 사자라고 안 쓰죠. 그때는 행 씁니다. 그렇죠? 행. 요한 계시록은요. 예, 개. 고린도전서는 고전. 디모데전서는 딤전. 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요게 제일 헷갈립니다. 에스라는 스. 에스더는 에. 에스겔은 겔. 스바냐는 습. 스가랴는 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에스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스로 다 나옵니다. 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전사 에스더 공부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진짜로 예쁜지 아니면 그 왕의 눈이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예쁜 민족은 저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예쁘고 그다음 코 예쁘고 요즘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여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여왕이 됐습니까? 그럴 때 그 목적과 하나님 왜 거기 갖다 놨습니까? 라는 게 에스더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에스더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서를 합니다. 이제 에스라를 봅니다. 63페이지. 에스라는 무엇, 그 약자로 쓰면 뭡니까? 스 됐죠. 그쵸? 스. 에스라는 좀 빨리 할 거예요. 에스라. 1. 본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뭡니까? 그거는 꼭 줄을 치십시오. 성경 전체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뭡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꼭 남은 자를 남겨놓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눈을 피해가지고 바알의 와이프 이름이 뭐죠? 이세벨.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 빼고는 지금 다 배반하고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가 몇 명이 있다고요? 7천명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남은 자예요.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아있고 나무가 다 없어져도 밑둥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다 잡혀가서 이제는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남은 자를 돌려주십니다. 이 남은 자가 영어로는요. Remnant입니다. Remnant.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 액센트는 여기 붙습니다. Remnant. 요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 결국 언젠가 이 땅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렘넌트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늘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 배반을 해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은 데서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바사의 그 페르시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이제 신앙도 없어지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기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1번 본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 남은 자. 영어로는요? Remnant. Remnant. 그 다음에 2번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 책의 중심 메시지는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32절에 나타나 있는데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고맙게도 우리 33절까지 찾아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어떻게 안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실 것. 남은 자가 요만큼 있습니다. 다 배반하고 다 없어지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버리질 않습니다. 3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남은 자가 조금밖에 없어도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듭니다. 에스라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기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해요.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 첫 번째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지었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에스라에 나오는데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짓습니다. 좀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이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아주 초라하게 짓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법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전을 멋있게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어집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었습니까? 로마가 완전히 성전을 없애버릴 때까지 지었습니다. 그런 이 성전 짓는 역사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사상, 그 남은 자를 영문토록 버리지 않고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에스라의 구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에스라의 구조. 1절, 에스라에는 두 번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거기 있습니까? 예, 한번 따라하십니다. 70년. 70년. 예,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이제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부분 안 올라 그랬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1차로 제일 먼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 이름 나옵니다. 수르바벨.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수르바벨. 수르바벨. 예, 그 자가 데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데려오게 됩니까? 그게 이제, 예, 수르바벨 일단 이름 나오고요. 수르바벨.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수르바벨. 이 사람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르바벨 성전. 처음에는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요, 수르바벨. 이 수르바벨 성전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라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그러면 왜 수르바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에스겔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번 주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합니까? 감동시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나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나가 살다가 꼭 우리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고 어떨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예측도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살아보시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시키매?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려대. 자기 나라에 지금 포로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보내면 맨파워가 적어지잖아요. 노동력이 적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다음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요? 전을 건축하라. 나한테 줘서 유대인들 돌려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다. 3절도.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거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다 훼파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방 왕이 어느 날 턱 등장하더니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성경들을 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냥 보내지 마라. 돈이 있는 사람들, 폐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줘서 도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은금 뭐가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는데 불편한 게 없으면 유대인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에서 뺏어왔던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가게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줘보실래요? 제가 조금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요 사람이 뭡니까? 그럼 여기 바사입니다. 바사가 뭔가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있을 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잡아먹었습니다. 성경은 다 중동지역의 국가예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혹 그러죠. 지금도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바벨론의 후예는 어딥니까?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입니다. 성경은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안 친한 거 알아요? 절대로 친하지 않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마라톤, 거기,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게 바사나라가 졌습니다. 그래서 바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가 되어 있다고요? 이란이라고. 그래서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열건, 이란에서 올림픽을 열건, 이란에서 열면 절대로 마라톤 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이 모든 것의 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꽃이고, 운동, 마지막, 결승해서 막 관중들 다 한번 박치는 게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사 제국의 후예들은 절대로 마라톤을 안 합니다. 왜요? 그 전쟁에서 졌다니까요. 그 전쟁에서 져서 이 그리스 사람이 막 쫓아가서 이겼다고 막 가르쳐주고 죽은 그 거리를 재보니까 뭐 얼만데 지금은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고 난 뒤에 그 왕이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 놔줘야 되겠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거 뺏어온 거를요, 다시 이 왕이 다 돌려보냅니다. 참 희한한 왕이에요. 희한한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성경 이제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룹바벨이 주역이 돼서 돌아오고, 1차적으로 돌아오고요. 와서 무엇을 합니까? 3장 10절부터 4장 4절.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오는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가면서 금폐물, 은폐물이 있는 사람 좀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벽이 아니고요. 성전을 짓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뿌뿌 이렇게 붑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찬양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1호부터 그 땅, 제가 3장 10절에서 4장 4절까지인데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고마워요. 예. 3장 10절. 이제 서로 찬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막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잘 보십시오,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80, 75, 90 가까이 뭐 하여튼 팔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제 청량을 해가지고 거기 대를 놓고 전을 이제 쌓으려고 이렇게 막 다지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거 보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에요. 이제 성전 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노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이 전실의 노임을 보고 뭐합니까?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합니다. 다른 이 여러 사람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으면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것을 봤던 사람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데가 저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웠던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막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성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대성 통곡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뭐 하여튼 하고 그 잘 이거 이 요 문장 잘 이해가십시오. 성도님들 어쩌면 언젠가 우리 살아 생전에 예배당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대성통곡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 노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지대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기뻐하고 막 절거히 부릅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절거히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다. 절거히 부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돼서 하는 거 통곡하는 소리가 막 섞여갔는데 멀리서 듣는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구별을 못 했습니다. 그냥 이제 막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막 섞여서 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 보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 성 짓는다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데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할게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자기들의 순수한 것들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핏줄이 섞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제 두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우리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렇게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정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홀로 건축하겠다. 너희는 안 된다. 그 다음 보이지 마십시오. 4절. 그 다음 그럼 사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같이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 우리도 건축원금 하겠다. 같이 일을 하자.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같이 합쳐져서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랬던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 홀로 가겠다.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딴 길로 가던 자들이라. 이럴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마음을 꽉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4절이에요. 4절부터 뒤로 쭉 가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저 바사에다 그 왕에게 막 상소문을 막 보내고 합니다. 같이 하자 그러다가 거절당해서.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같이 하자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래서 이제 막 고레스 시대부터 막 상소문을 써가지고 폐하 하면서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좀 받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납니다. 그래도 같이 넣어줄 수가 없죠. 넣어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디 끈 있잖아요. 그 끈 매듭을 묶는 게 쉬워요? 푸는 게 쉬워요? 묶는 게 쉬워요? 푸는 게 쉬워요? 묶는 게 쉽죠? 묶는 거는 쑥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죠. 근데 탁 묶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푸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성전 지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핍니다. 막 멈췄다가 다시 하고 막 야단을 칩니다. 여튼 여기는 뭐 묶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묶었지만, 세상 살면서는요, 앵간하면 묶지 마십시오. 응? 안 풀립니다, 잘. 어떨 때는 묶어놓고 이걸 풀려고 그러면 손톱 다치고, 아무리 묶을 때 힘을 10배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는 되도록 묶지 마십시오. 이건 뭐 신앙적인 관계인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묶지 맙시다. 묶어놓으면요,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하여튼 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제가 찾으라 그러니까 한번 주실래요? 4장 4절. 4장 4. 아, 그치, 했죠. 그리고는 이제 어려움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을 중심으로 했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었다 그랬습니까? 스룹바벨.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 예, 그리고는 이제 뭐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이제 뭐 성전도 완성됐다는 이야기, 그 6장 13절에 15절 한번 주실래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리오 왕의 조수가 내리며 강 서편 독도,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여기 15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막 못하게 막았거든요. 막 막는 것을 또다시 편지를 보내서 왕이여 찾아보시면 옛날에 조서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라 그랬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속히 짓게 하라.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찬송을 드리고, 하늘 위로를 받고 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80년쯤 지났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1차로 귀환하고 난 뒤에 에스라가 한 8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2차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게 이제 7절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뭘 합니까? 에스라는 돌아와서요,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실래요? 7장 6절, 10절. 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요, 모세의 율법에 어떤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분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7장 10절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요, 무엇인가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고 아주 초라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요 결심은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결심이 아닙니다. 뭐 집 팔아서 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무슨 결심을 합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합니까?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세 가지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겠다고? 연구하겠다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읽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고. 그 다음 또 뭐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 다음 또 하는 거를 뭐하겠다고요? 가르치겠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요게 에스라가 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참 이 학사 에스라라는 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연구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겠다. 준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가르쳐야겠다. 성도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 지금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학사 이스라가 어떡합니까? 이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향을 미치겠다.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요. 그 다음 성경을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바른 예배 드리고 바른 생활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몇 가지 결심했다고요? 세 가지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제가 들으니까 결심한 목소리가 아니고요. 합시다. 예, 합시다. 결심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집에서 혼자 하시든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룩한 결심을 주시고,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스라서는 마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로 들어가는데요. 성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어졌는데 그것을 보았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즐거워가지고 막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먼 데서 듣는 사람들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이 지어졌고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개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구역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결심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그런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로 들어가면요. 느헤미야는 이제 또 한참 뒤에 옵니다. 에스라가 오고 난 뒤에 한 십몇 년 뒤에 옵니다. 느헤미야도 또 사람들을 데려가라 그래갖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데려옵니다. 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바벨론이요. 자기들이 포로로 살았지만 그때는 전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한 70년 사니까 1세대는 나이가 다 들어서 몇 명 안 남았고 1.5세대도 있을 수가 있고 1.8세대도 있을 수 있고 2세도 있을 수 있고 3세도 있을 수 있고 70년이면 어쩌면 4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걔들은 안 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가기 싫어. 그런데 1차가 가고 2차가 가고 느헤미야는 3차로 해서 또 한 4만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느헤미야가 몇 명을 데려오나 하면요 제가 얼른 좀 찾아볼게요. 그런 동안에 옆에 분하고 좀 수다하실 분은 수다를 뜨시고 3차에 몇 명을 데려오나 하면요. 4만 몇천 명을 데려옵니다. 4만 2,360명. 4만 몇천 명을 느헤미야가 데려옵니다. 성전은 초라하게 지어져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보호해 줄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벽이라는 게 어떨 때는 안 좋은 거지만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의 벽을 딱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딱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국민학교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운동장에 울타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 울타리가, 국민학교에 울타리가 있는 데서 뛰어노는 거를 관찰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울타리가 없는 데서 뛰어노는 거하고 울타리가 있는 데서 뛰어노는 거하고 그 희한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연구를 한 겁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래서 온 운동장을 뛰어다닐 것 같죠. 울타리가 없는 데 있는 학교에서 뛰어노는 애들은 처음 복판에 거의 복판에 모여가지고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뛰어노는 거 있죠.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데는요, 전 운동장을 다 사용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막 뛰어. 뭐 울타리가 다 돼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참 희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침입에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또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와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 성경을 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학자잖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종교인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직업이 뭐죠? 예. 자기가 지금 큰 대제국의 왕의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4인자, 5인자 좀 실세예요.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정치인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기록된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에스라 같은 사람도 많이 일어나야 되지만은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무릎을 치고 진짜 신앙인이 이 세상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느헤미야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65페이지 보시면요. 1번, 본서는 투철한 확신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했던 영적인 지도자 누구요? 예, 느헤미야인데 그는 우리가 연구하고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된다. 에스라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연구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 사람들 모여 확 끌고 가서 뭘 하고 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힘 있는 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과정들을 쭉 보시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에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없이는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느헤미야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다. 넘어가서 3번, 본서의 주제와 구조. 느헤미야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무엇을요? 성을 재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성을 재건하고 성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또 백성들을 재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고 느헤미야는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요? 생활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 거 보면요, 우리가 혀를 휘두를 정도입니다. 우리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볼 텐데요. 그게 이제 3번. 본서의 주저와 구조. 4번.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반대. 시작. 반대 없이는 기회도 없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역경이 없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은 없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16장 8절하고 9절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뚫고 나가는 거 있죠.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인내예요. 어마어마한 인내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 일을 치러 나가는 그 성경 구절들을 쭉 보시면요, 진짜 신앙의 거목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 느헤미야서는 좀, 우리 성경 구절 두 개 한번 주실래요?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13절, 31절.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기가 뭐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친척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좀 어떻더냐, 우리 형제들은 좀 어떻게 살더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되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봉독하시며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사람은 이 당시에 굉장히 고관이에요. 굉장히 하이랭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 우리 고향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포로에 가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2세죠, 그죠? 2세입니다. 13장 31절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뭐합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무엇을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성경 느헤미야서 쭉 보시면요. 어려울 때마다 뭐합니까? 그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갑니까? 4개월이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개월이 지나가면 얼굴에 윤기가 반짝반짝반짝 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초췌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쭉 들어가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2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거 모르셔야 됩니다.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한테 누가 좋은 술을 갖다 빚어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고대 옛날부터 이런 이 좋은 술이 들어오면 왕이 어허허 먹자 그러고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독약이 들었는지 아니면 엄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술 관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이 실세예요. 술관원이. 그러니까 좋은 술이 왔다. 느헤미야 들라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더니 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는데 딱 마시면서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까 이거 얼굴이 이게 근심스러운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고대로부터 왕의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띄고 있으면은요, 이거는 자기한테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모반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그런 건 단밥 먹습니다. 너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안에 있는 거를 캐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반하고 반역을 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못하면 죽여라 그러잖아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 고향이 저 유대 땅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있는 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살고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가 되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럽싸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갔다 오면 좋겠는데요. 허락해 주는 거 있죠. 몇 개월 동안 기도드렸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5개월 기도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1년 기도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2년, 10년을 기도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 왕이 순순히 돌아가거라 해주는 거 있죠. 가면서 네가 이 접경, 국경마다 가는데 필요한 편지들을 다 써줍니다. 가는 거 막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몰고 가는데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고관대작입니다. 혼자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2절은 이렇죠, 그죠? 이제 술을 드리러 갔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경 내 마음에 무엇이요? 근심이 있다. 이거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러면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거나 뭐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근심이 있다 그럴 때는 필경 너 마음속에 무슨 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렸다? 그게 뭔고? 이렇게 캐 물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대답을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서 성벽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조금 쉬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우리 잠시 쉽니다. 커피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다과도 먹고 그러면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피곤함을 다 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화 통하여서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 대화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느헤미야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느헤미야가 좀 키워주십시오. 이 사람이요, 그렇게 고관대작이지만 영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슴 속에 그래서 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고민을 몇 개월을 합니까?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게 웬일이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고 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 그렇게 해서 이제 가거든요. 가서 이제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다 데리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는요, 사람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다른 사람 이름을 왜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요, 삼발랏 하나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도비야를 외우셔야 됩니다. 호론 사람 삼발랏,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외우십시오, 이름. 삼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 속에, 서로 결혼도 하게 하고, 높은 사람들한테, 드라이브도 주고 뇌물도 주고 이래갖고요. 이 사람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히 근심하면서 막 방해 공작을 이제 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은요. 밤에 자기 종자 두어 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어디가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조금 기초는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인가요? 예.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밤에 나가서요. 자기가 살해의 위협도 있는데 그냥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후에 저희에게 이러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고 소화되었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혼자서 살며시 다 들어보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이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는요 설명을 다 하고 나서는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예루살렘 성을 뭐하죠? 중건하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있는 사람들이 다 하자고 막 이렇게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짓기를 시작하는데요. 3장은 지금 우리가 2장 이렇게 봤는데 3장은 전부다 성벽을 막 짓는 걸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요.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아니면 각 가문별로 이 성벽 앞에 이렇게 다 배치를 시켜갖고요. 다 여기를 이렇게 우리 가문은 요만큼을 우리 가문은 요만큼을 이렇게 해서 다 할당을 하고 동시에 막 그것을 막 진행시킵니다. 이 성벽 짓는 이 역사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빨리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급해갖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직력도 있고 굉장히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들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 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많은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요 각 가문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막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삼발랏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23절 긴데요 얼른 한번 보십니다. 요 또 나오죠. 이제 성을 막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삼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요건 지금 말로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말이라는 게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막 말로 하면요. 유대인들이 막 독려하지 않습니까? 말로 막 하면 막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고 막 말로 합니다. 그러면서 삼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또 요 사람 나온다 그랬죠? 요 두 사람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혼자 못합니다. 옆에 누군가 꽉 이렇게 앞세워서 하고 뒤세워서 하고 같이 하고 형님 아우하고 이러면서 나쁜 짓 합니다.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지금 돌아와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그게 뭐 지겠어?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욕하는 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직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어려움 닥칠 때마다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뭐 하시옵소서? 예, 기도잖아요.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절요? 주의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어떻게 됩니까? 연락되고 고가 어느 정도요? 절반에. 이제 높이가 이제 자기들 쌓으려고 그러는데 반 정도로 해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비방하고 난리치는 거 있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갖고 막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7절요? 또 나오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테라간 것이 수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뭐합니까? 분하여서 다 함께 꾀하여 이게 이제 2차입니다. 처음에는 막 비방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어떻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녹아나죠. 그렇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 이겨냅니다. 보십시오. 그때 요란하게 하자 할 때 또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람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인내력도 있고요. 아주 배땀도 두둑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배짱.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합니까? 방비하는데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또 목사님들 중에 만나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파수꾼도 안 세우고 방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방비하고 파수꾼을 세우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낼 것 같으면 다 되니까 대충대충 해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로 사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막 피를 토하게 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뭐를 합니까? 파수꾼도 세우고 방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동시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10절요. 유다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밖에서 막 공격이 들어왔지만 이제 안에서 이제 내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뭐합니까?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또 이러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뭐하여?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밖에서는요 공격에 오겠다 그러고 안에서는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예요. 기도하면서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거 있죠. 그 다음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하진 않겠는데요. 이 사람 잠도 잘 안 잡니다. 자기 종자의 반은 뒤에 세우고 반은 앞에서 일하게 하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해서 막 지어가게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짓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신앙도 있고 느헤미야는요 담력도 있고 느헤미야는 지혜도 있고요 느헤미야는 배짱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몰고 갑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12, 13?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섭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 번이나. 그러니까 그 넓은 성에서 열 번이나 하면 와악 가서 도와주러 가보면 없고 와악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앞에서는 일을 하고요. 뒤에서는 칼, 이렇게 총은 없고요. 이 칼, 창, 활,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지키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러면서 돌격돌격 싸우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느헤미야예요. 그래, 그럼 우리 하지 말자. 힘들었지. 우리 하지 말자.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 끝까지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은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어져 가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5장에서 일어납니다. 5장 1절에서 5절. 이제 밖에서는요. 사람 이름 두 명 누구라 그랬습니까? 도시. 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비아와 또요? 산발랏. 한번 따라하십니다. 도비아. 산발랏.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서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 때 드디어 참 힘든 문제가 또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보세요.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보세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우리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합니까? 계속 일은 해야 됩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잡히고 땅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이제 빌려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놈들, 그 유대의 높은 놈들, 이런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4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받, 세금도 내야 이거 성벽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 내에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 다 잡히고 땅도 없고 빚 얻었고 이러니까 우리 일 이거 해서 뭐 하냐고 했냐 막 자기들 속에서 막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갑니까? 종으로. 우리 딸 중에 벌써 동된 자도 있고 우리 밭 포도원 남의 것 되었는데 우리 이거 쌓아서 뭐 하냐.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높은 사람들 다 부릅니다. 다 모여.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 받고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지금 풀어줘라. 그러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거 갖고 내가 빌려주는데 왜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9절. 밖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와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치가 더러운 게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나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어려워도.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무엇은 달지 않은 때입니까? 문장은 다 성이 지어지고 이제 문을 못 따르는 그때쯤입니다. 이제 다 지어갈 때잖아요. 마지막으로 방해 공작을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노 평지로 이제 가면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예, 죽여버리려고. 기다리면서 매복해 있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눈치를 채죠. 오노평지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성경 보시면요.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가 너희들 속마음을 다 알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바빠. 너희하고 만날 시간 없어.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네 번이나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기를 못 간다 바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무슨 편지를 보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는 어떤 겁니까? 오면서도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와서도 꺼내가지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만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도 느헤미야가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치사 빵을 떨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갈 줄 알고요. 그래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치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할 때는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합니다. 그래서 6절요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는 잘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글 잘 쓰는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뭐 소설을 하나 써도 되고 수필을 하나 써도 되고 아니면 묵상집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편지요? 봉하지 않은 편지. 이거로 이제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는 안 봉했으니까 그게 공개되잖아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뭐하려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갖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빨리 짓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지가 유대인들이 왕이 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산발라고 도비아가 아주 비상한 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어가고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 당시의 분위기는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죠. 막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자기들끼리도 막 분열이 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몰고 가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네가 너 자신을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요.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모아여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나와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다 지어요. 그 성을 다 짓고는요. 7절에서 4절 보면 다 지었습니다. 그 짓게 되는 과정들 더 보시면요. 피눈물 나게 짓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지혜로운 게 성을 다 짓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성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이런 걸 모르셔도 되고요. 함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외하는 사람인데 무리에서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지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잖아요. 다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에 곧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라. 해가 지려고 그러면 문을 빨리 닫아라. 그리고 빗장을 잘 질러놔라.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 반사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고 적고 가옥은 아직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면은 이제 뭐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잘 이렇게 지키게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장 27절에서 43절 쭉 한번 건너 띄워주실래요? 12장 27절에서 43절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낙성되니 각 채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성전도 해야 되고 이제 성가대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채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뭐를 합니까? 예, 봉헌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재밌어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이제 찬양대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왔습니다. 29절 또 백갈기가 이러이러한 것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30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이라 그러면요, 이쯤에서 출발합니다. 한 무리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한 무리는 이쪽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 성 벽이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사람들이 50 며칠 만에 했지만.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무리가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가고, 이쪽에서 한 무리가 막 찬송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몇 대로, 예, 두 대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이 분문은 쓰레기 버리는 문이에요. 여기 분자가 우리 똥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분할 때 분자입니다. 예,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이런 사람, 또 백성 방백의 절반이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34절부터요. 예,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와 예레미야며 이제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그 다음요 36절 그 형제 이렇게 잡았고, 37절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중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행진하여,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마주 행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쭉쭉쭉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절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는 자 크게 찬송. 43절 잘 보십시오. 한때는 일로 가고 한때는 일로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예, 멀리 멀리까지.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소리가 멀리 멀리까지 가야 됩니까? 싸우는 소리. 아, 싸우는 소리 멀리 멀리 제일 빨리 갑니다. 담을 제일 먼저 넘어가는 거는요, 소문과 소리예요. 그래서 싸우는 소리, 저 뭐 이상하다는 소리 멀리 멀리 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소리가 멀리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건 교회 안에서, 혹시 그거는 구역 안에서, 그래서 딱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멀리 멀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요? 멀리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 찬송 경배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멀리 멀리까지 들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다른 소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 안 하는데 왜 그 소리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무리들이 양쪽으로 해서 막 얼마나 찬송이 웅장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멀리 멀리까지.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그럽니다. 그 앞에 이제 개혁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성일날은 즐거워하고 슬퍼서 그렇게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 것도 좀 먹어라, 그런 내용들도 앞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본국에 한번, 이제 자기 본국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그 나라에 한번 갔다 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요, 갔다가 딱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지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한 정치인인가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며느리도 받고 막 이렇게 서로 집안이 막 내왕해갖고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을 하나 차지하고 거기를 자기가 쓰고 있는 거 있죠. 느헤미야가 갔다 와보니까, 제가 세상 표현을 좀 빌리겠습니다. 꼭지가 팍 도는 거 있죠.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 있죠. 스팀이 퍽퍽퍽 나는 거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 때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쓰면 이게 큰일 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 13장 8절 그리고 28절 갔다 와 봤더니 도비아라는 이놈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을 하나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잘 안 섬기는 놈이, 유대인들 그렇게 싫어하는 놈이, 정치적으로는 이게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어던지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근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슴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와봤더니 산발랏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위가. 누가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에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느헤미야 시작할 때 두 명 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쁜 놈, 퍼스널리티 배드한 놈, 그거 누구라 그랬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근데 이놈들이 끝까지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있죠. 쫓아내면 들어오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편지 보내고, 수하고, 막 이런 거를 수도 없이 하는 사람인데, 한 몇 년 동안 나갔다가, 본국에, 자기가 섬기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서로 사돈이 돼갖고요, 사돈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와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손자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은 뭡니까? 세습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마지가 세습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에 뭐가 되었습니까?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쫓아내면 이 가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막 가슴을 안 그거 하겠습니까? 네가 묶었지? 네가 한번 풀어봐. 결자 뭐죠? 예, 결자 해지. 그게 이제 중국 소설에 이런 데 보면 있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거 오늘 단시간에 했습니다. 저는요 에스라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저는 에스라보다는 느헤미야를 더 많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 제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입니다. 그냥 정치인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 평신도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믿음 하나, 그 신앙 하나 붙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오고 오는 우리 손자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참 바쁘게 살펴봤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피곤하지만 또 다 모여서 또 아름답게 커피도 나누고 또 간식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도 늘 주의 신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답게 또 간식을 대접한 또 가정 위에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흩어져서 어두운 밤길을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여 주시사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꿈에서라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가운데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주님 모든 것들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주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들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미국에 정착하며 또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